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닿지 않는 땅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 일본, 대만 선교의 복음의 행렬을 우리가 이어받아 캄보디아, 쿠바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도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전하는 일, 그리고 성령님이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의 그 약속을 붙들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를 통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기독교 핵심 진리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벽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묵상해 오면서 예수님의 사역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서두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하신 말씀을 집중 조명합니다. 마태복음의 백미로 뽑히는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입니다. 8장, 9장에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과 치유 기사를 마태 기자는 모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10장에서는 제자들을 선교적 제자로 파송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자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까지의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하고 고치시는 사역,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마태 기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11장 1절 말씀으로 지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른 이야기로 2절부터는 전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제가 한번 읽겠는데요.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적 제자로 파송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그 화급한 마음을 그 예수님은 모두 아시고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고 고치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또 다른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이에 본문 10장 2절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장 12장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좀 예상이 되십니까? 예상하기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좀 불신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불신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는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리들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서기관, 바리새인, 무리들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2절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초로 이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10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았고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의심이 생겨 제자들을 보내 오실리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세례 요한마저도 의심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금방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리스도,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와 같은 이미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속화되어 버린 그리스도의 이미지로부터 세례 요한도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치적 메시아, 번영을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 이미지에서 자유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금욕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흘러가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했던 광야의 설교자였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율법대로 살기를 힘썼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우한 정치 지도자를 보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 분봉왕 헤롯의 불법 결혼,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 아내로 삼은 사람인데요. 그러한 사실을 견딜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은 책망하고 또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세례 요한은 이 사건을 계기로 체포되어서 감옥 생활을 이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옥에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계속적으로 알아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대한 이사야 말씀의 선포의 말씀처럼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을 그 말씀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이 말씀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고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화면 띄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네, 이제 12절 말씀이 중요한데 여기에 근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본문에 읽은 12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불의한 사람을 모두 불로 태우는 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는 분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와서 즉시 불과 성령으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즉각적인 심판을 이루시는 메시아상, 그리스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데도 이 세상에 불의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좀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자신은 지금 이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마음을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이 감옥에서 세례요한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었는지 그런 세례요한의 얼굴을 우리가 충분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인 우리 질문을 던지는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요한의 의심, 그런 요한의 가려운 부분들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냥 질문에 이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좀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여기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4절 5절 성경책에 본문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답변하시면서 우리 이사야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에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전하면 될 일을 왜 우회적으로 답변하셨을까, 이게 저한테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을 저는 맥락을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 방법에 대하여 요한만 이런 의심을 사실 품는 그런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와 비슷한 의심, 그러한 혼란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요한의 의심, 요한이 묻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런 근본적인,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 이런 기독론에 대한 질문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모든 인류가 하고 있는,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답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으십니까? 그냥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뭐 심판하시거나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지금까지 마태복음 저자 우리 마태가 지속적으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쭉 진행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우리도 어떤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런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세례요한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징검다리를 좀 놓아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추측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의 이미지, 그리고 이 시대가 반영하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의 필요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고독한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며, 나라를 잃은 자들에게 독립을 시켜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고 해도 성경이 이야기한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이 인용한 이사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죄로 물든 인간의 심판이 아닌 인간의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을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이사야 말씀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며 병든 자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이런 치유와 회복의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며 회복하시는 일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런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신에 사역의 초점은 회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 요한이 여기 본 것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율법을 전하면서 그 율법 안에서 세례 요한이 발견한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죄 씻음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것을 강하게 선포했던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멸망과 저주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세례 요한의 반응들을 살펴봤는데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두 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예수를 알아야 한다.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세상이 주는 세상이 투영된 세상을 반영한 그런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앙적 회의와 또 영적 침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으로 더욱더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적용점은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은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대신 중심 사역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회복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의 목숨을 목숨값으로 우리와 바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사역의 모습 사역의 모습은 회복이었는데 그 회복의 초점 그것이 그 회복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기 위함 구원의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몸, 병든 마음을 고치시는 분, 죄악에 물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알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회복을 누리는 나 자신,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앞으로 진행되는 우리의 모든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